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또 하나님께 예배단 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감히 우리가 좀 읽고 부족한 종이 한두 마디 해석하며 어려운 책, 가장 어려운 책이지만은 모두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책이지만은 주님 주의 은혜로 또 깨닫고 해석하며 주석하며 강해하는 자들도 들어주셨고 또 부족한 종이 감히 이 말씀을 조금 나누며 이 책도 덮여진 책이 아니고 열려진 책이며 저 이 책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사오니 주님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으로 이것도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계시를 받은 경위, 계시를 받은 경위 9절부터 보십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과, 전통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렇게 되어 있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여기도 전통 부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님, 주를 주님 그렇게 읽읍시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의, 성령도 우리가 존칭을 해서 인격적인 신이시니까 존칭을 하는 것도 좋겠다.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성령님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가로대라는 말도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말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는 그 말하는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터키의 서남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뱅 둘러 있는 도시들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성도들의 형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마 요한이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을 것 같은데. 왜요? 아니 80이 뭔가 더 이상 되는, 이것을 쓴 것이 주후 80몇 년이면은 요한이 글쎄요 한 80몇 살쯤 됐었겠나? 그렇게 나이가 좀 많이 든 노인이었을 것 같은데. 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신을 성도들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도의 겸손한 그런 인품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 그를 크게 여기고 그러지 않고 형제로, 우리는 형제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똑같이 마태복음 23장의 주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자들처럼 너는 랍비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고 자기를 높이고 뭐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를 서로 섬기는 겸손히 처신하라고 교훈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렇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든 직분이 중할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큰 자다. 성도들은 그러나 직분자들을 그의 직분 때문에 존중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도 팔복의 말씀도 끝에는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죠. 우리는 다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나라와 참음에도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의 나라도 있고 또 참으면 영광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대로 참으면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있지만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도 있고 승천과 영광도 있다. 사도 요한은 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가 계시를 받은 경위를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날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감동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날도 처음 부활한 날도 주님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8일 후에 나타나서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나타나신 날도 주일입니다. 주일날 자꾸 나타나시니 다른 날도 물론 주님이 나타나셨지만은 성경에 보면 주일 또 8일 후에 주일날 또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오순절은 주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에 주일을 복된 날로 구별하시는 표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 중에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주일날 바울이 떠나기 위해서 말씀을 늦게까지 강론하다가 청년 유두고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주일날 너희들이 일을 얻은 대로 헌금을 저축하여두라 주일 집회를 암시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종말 계시 신약성경의 한 권의 책인 종말 예언의 책인 이 계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주일날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섬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전해진 말에 초대교회에 전해진 말에 의하면 그는 밧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생기지만은 모든 일들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주기 위하여 밧모섬이라는 데 조용한 곳에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그 놀라운 계시를 받고 책을 기록하여 요한계시록이 되었다. 마치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혀서 유명한 철로 역정을 썼던가 아마 그렇죠. 놀라운 책을 쓰는 것처럼 때때로 자기의 모든 일상의 복잡한 일에서 떠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놀라운 작품이라고 할지 놀라운 그런 일들을 또 행하곤 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가 보는 내용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성경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라고 지금 터키의 서남부 쪽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큰 대도시를 중심해서 일곱 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에 교회들 거기에 다 교회들이 처처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교회들의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이 본 내용을 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보관하고 기록해야 보관이 되죠. 책은 참 좋은 것입니다. 책은. 우리가 책이 없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겠어요? 정확한 책이 있으니까. 책도, 예, 책도. 요새 디지털은 자꾸 바뀌어지면은 확인하는 게 복잡하지만 기록한, 예, 아날로그라고 말하는 기록한 책, 옛날식의 책, 책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책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옆에다가, 예, 저는 이 책도 옛날, 지금 요새는 다 가로쓰기지만 세로쓰기 책에, 옛날에는 다 성경이 세로쓰기 아닙니까? 또 오른쪽에서부터 내려, 마치 히브리어 성경처럼, 예,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예, 쭉, 예, 거기는 물론 이렇게 써나 가로쓰기로 써나가지만은 그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예, 오른 페이지에서부터 왼 페이지로 써나가면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이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성경이랑 비슷하죠. 우리도 오른쪽이 첫 페이지고 그 대신 우리는 세로쓰기로 옛날은 내려갔는데, 그런 성경 거기다가 관주가 있고 그리고 옆에 마진이 좀 여백이 좀 있으면 그런 성경을 줘요. 관주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어떻게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관주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벌써 성경을 이렇게 다 연구해서 다 관주로 또 서로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써놨구나. 거기다가 마진 여백이 좀 있으면 거기다 또 깨알같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 써놓으면은 좋은 자기 성경이 되죠. 그런 자기 성경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거는 아마 디지털 가지고는 잘 안 될 듯. 디지털도 요새 뭐 다 뭐라고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기능이 있지만 암만 해도 저는 답답할 것 같고, 이 그 조그만 깨알같이 또 여러 가지 또 뭐 자유롭게 거기에 뭐 모든 걸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 이 성경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 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책을 써서 그것을 보내라, 다 모두들에게 보내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관하고 전파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더 굳게 서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 책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또 거기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지식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의 위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우울한 사람들이 성경 보면 기쁨을 얻습니다. 낙망하는 사람들이 성경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요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 119편의 말씀. 그리고 시편 19편도 그렇고 많은 시편의 말씀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특별히 성경이 그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 성경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보관하고 또 더 잘 전달하고 또 그것을 더 믿음에 굳게 서고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책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에게는 한 권의 책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책이 아니라, 강에서도 제가 서두에서 강에서 맨 앞에서 치면 이거는 작은 참고서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권의 책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정통, 능통, 달통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강에서나 이런 책들, 성경에 관한 책은 작은 참고서밖에 안 됩니다. 책, 성경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책에 익숙하십시오. 책의 종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온전함을 위해 이 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 성경책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고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밖에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하고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12절 봅시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본 게 많다고 그랬죠. 본다. 내가 또 본다. 또 본다.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비치는 것 같더라. 일곱 금초대, 금초대, 초대. 우리가 초는 요새 사람들은 잘,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죠. 촛불을 시위할 때 촛불은 봤겠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집에 비상으로 촛불을 초가 항상 있었습니다. 전기가 성전이 자주 될 때에는 초를 켜고 그걸로 밝히고 그렇게 하는 적이 있죠. 성전에 있는 촛대 초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초가 아니고 초는 이게 양초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요? 녹아 내리는 초를 가지고 앞에 심지를 넣어서 만든 것이 촛불이지만은 성전에 있는 촛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램프입니다. 램프 등대.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촛대, 캔들스틱, 영어로는 캔들이라고 그래요. 초를 캔들스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근래의 성경들은 램프스탠드라고 하면, 램프라는 말 많이 쓰지. 우리가 집에 있는 그 전등들 이렇게 앞에 스탠드 놓는 전등 말이죠. 램프라고 그러죠. 이건 보통 이게 뒤를 전등을 램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램프 스탠드. 그럼 램프 스탠드가 뭐냐? 등대는 저 바닷가에 있는 등대니까 등대라고 번역을 안 하고 램프 스탠드가 뭔지 몰라서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조금 전에도. 다시 찾아보니까 거기도 그냥 램프 스탠드 그래서 영어 사전에도 램프 스탠드를 우리가 번역하기 어려운가 봐요. 등대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런 촛대도 아니고 램프 스탠드라고 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램프 스탠드. 그러니까 우리가 촛대라는 것이 촛불 이런 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게 등불입니다. 하나의 램프입니다. 그 등대 거기에 심지어서 기름으로 불이 붙게 하는 그런 램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촛대라고 말하고 입니다. 일곱 금촛대 램프 스탠드입니다. 일곱 금촛대와 여기 그 촛대 사이에 서신 영광스럽고 어미하신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내용은 일곱 금촛대이었습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를,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물론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는 금촛대와 같으다. 금의 램프 스탠드와 같으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존귀하고 교회는 영광스럽다. 에베소 5장에서 그렇게 읽었죠. 영광스러운 교회다.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보석과 같은 보화 같은 자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 해석하면서 그랬죠. 마치 대제사장의 양쪽 그 화로운 옷에 견대에 붙은 두 호마노 보석 안에 여섯 지파 이름 열두 지파 이름을 쓴 것처럼 온 흉배 앞에 가슴에 대는 판 흉패 안에 그 흉패 안에는 속에 이중으로 해서 속에는 거기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물건을 그 속에 넣고 이 흉패 앞에는 열두 개의 보석을 딱 달게 했습니다. 열두 개의 보석. 그것이 열두 지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 쓰라. 열두 아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요셉 지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해서 열두를 말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열두 지파의 이름을 여기에 쓰게 한 그것은 보석과 같으다. 호마노 보석과 같으다. 마태복음 13장의 주의 비유처럼 천국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땅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온 값진 보화를 사는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주께서 피 흘려 사셔서 우리를 사시는 우리를 보화와 같이 여기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십니다. 와, 진짜 놀랍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자가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가? 진짜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는 너무 싸구려다. 싸구려. 싸구려가 아니라 너를 보화와 같이 여긴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려서 너를 샀노라. 그렇죠. 이게 금촛대와 같으다. 금촛대로 귀히 여긴다. 또 그 금촛대는 사명도 보입니다. 촛대는 빛을 비추는 사명이죠.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 그 빛은 지식과 의와 선과 기쁨을 상징할 것이다. 요한이 본 두 번째 내용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상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은 그의 왕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것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것은, 와, 불꽃 같은 눈이면 무서워, 눈을 쳐다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눈이 막 그래서 불이 나는 것처럼, 불이 붙는 것처럼 같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의 깊고 철저한 통찰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이 너무나 깊고 통찰력 있게 보시는 눈이, 반짝반짝하신 눈이에요. 또 그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것은 그의 심판 권세를 나타내며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은 그의 말씀에 큰 권위를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별이 일곱 개가 있다. 그것은 그가 교회들의 목사들을, 그 별은 목사들을 가르쳤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들, 목사들인데 그 목사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심을 나타냅니다. 와, 그렇구나. 교회의 목사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로구나.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주께서 너 잘못해 내가 확 버릴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잘하면 힘내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 손에 있는 별과 같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쪼개는 그의 예리한 말씀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것은 그의 크신 영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영화로우시고 어미하십니다. 그 영광의 주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재림 직전의 종말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계시하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요한 알았지? 잘 너가 이해하고 책에 다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고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수천 년, 이천 년의 역사 속에 있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과 종들에게 다 알려주도록 하라. 종말 사건을 주관하시고 계시하시는 분이,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전통 본문에 보니까,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살아있도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도다. 아멘. 또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음부는 여기에 지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본절에 있어서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증거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죠. 우리 모든 피조물은 시작도 아니고 끝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태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무로부터 지으셨으니까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신비는 성경이 증거하는 기본 교리입니다. 기본적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이게 음부라는 말은 무덤 혹은 지옥을 다 가리킬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는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는 죄인들을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단순히 무덤에서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갈 죄인들을 건져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차원은 그 정도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 썩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둘째 사망 형벌을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주께서 건져내어 주시는 지옥에서 해방하듯이 너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구원을 얻어라. 그는 죄인들을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과 일곱 금촛대들과 이제 있는 일, 즉 당시의 교회들의 일들과 장차 될 일, 즉 교회 역사상 되어질 일들과 주님 재림 직전의 일들, 그것도 장차 될 일의 중요한 내용이었죠. 일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일곱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곱 교회를 시대별로 교회 역사를 일곱 시대로 나누어서 맞춰보려고 하는 재미있는 시도들도 합니다. 그런 주석들도 들어있습니다.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일곱 별, 주님의 손에 있는 일곱 목사들을 대표, 이 지상교회 목사들을 대표하는 일곱 목사들이 비밀이라,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목사들의 영적 상태. 그렇죠. 우리는 목사들을 잘 몰라요. 겉으로만 보지, 볼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 알죠. 목사들의 영적 상태와 충성의 정도라고 할지, 누가 충성된지, 누가 충성되지 않은지, 누가 게으른지, 누가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고 있는지, 영적 상태와 충성의 정도를 교인들은 사실 잘 모르죠. 교인들은 잘 모르고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비밀. 일곱 별의 비밀. 그래서 쭉 일곱 별을 주님이 이제 딱 거기 이게 2장 3장에 나오죠. 보면은 어떤 사자는 책망을 받고 어떤 사자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고 교인들이 알택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충성하고 있는지 혹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죠. 나중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아이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했어 예. 유명한 어떤 목사님, 예, 어떤 목사님도 근래 제가 얘기를 듣기를 유명한 목사님인데, 예,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에, 본 자기 교회에 그 여전도사님, 예, 여전도사님을 좋게 생각했는지, 같이 식사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손만 잡았다고 여전도사님이 그거를 얘기해가지고,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거기에서 사임하고 떠났다 그 얘기를 들어서 아 그래요 참 왜 이런 실수를 했을지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 참 조심하지 않으면은 예, 별별 일들이 많겠구나 그런 일들이 들어있죠. 그것은 사람은 잘 몰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 알아요. 비밀이지. 일곱 별의 비밀.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 오른손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하면 4대 교회의 사자처럼 하면은 죽은 자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뭐 거창하게 야단스럽게 뭐 활동한다고 그러지만 너는 죽은 자다 하는 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오른손에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성도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진리의 교훈도 얻습니다. 너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께만 기도하면 되죠. 주님께서 그 사자 별들을 일곱 별들을 주님이 너 못 쓰겠구나 하면은 주님이 엎어버리실 수도 있겠거든. 그걸 엎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가 연약하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충성된 자라면 주님께서 날로 날로 더 모든 사람 앞에 진보를 보이게 하라. 디모데전서에 어디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처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라. 열심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쓰고 애쓰고 놀지도 않고 한눈도 안 팔고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더니 날로 날로 발전해서 와 갈수록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더 귀한 종이 되었구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는 못 쓰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들을 주장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는 그의 위엄과 거룩, 통찰력과 능력, 영원하심, 살아계심, 처음과 끝이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살아계심, 영원하심, 살아계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심 등을 알아야 하겠고 특히 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존귀한 교회들과 별들과 같은 목사들을 주관하심을 그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일곱 금초대 교회를 금초대라고 하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우리 합정동 교회도 주님이 거닐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합정동 교회가 어떤가 우리 교인들이 어떤가 오늘 수요일을 예배드린다는데 이들이 어떤가 하고 주님이 다녀보시면서 와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께 의탁하며 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 우리 나라의 일까지도 복잡한 요새 나라의 일들 또 세계 역사도 복잡하죠. 아 지금 이란이 또 무슨 미사일을 200발인가 엄청 이스라엘에가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한바탕 이제 크게 벌어질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가만히 있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제는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본격적인 1대1 전쟁으로 확전될 때랍니다. 이란도 대단한 나라죠. 이란이 옛날에 말하는 파사 왕국입니다. 옛날에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한 옛날에는 한때 온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이란은 또 이스라엘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은 보통 대단한 용기가 있는 나라가 아니죠. 조그맣게 보이지만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또 미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들 돈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다 미국을 흔들어 버리면 미국 자체가 흔들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된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렇게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엄청난 무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중해 와서 대기하고 지원을 할 정도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지금 굉장히 확전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집요하게 그들을 침공한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굉장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도 우리나라에서도 되어지는 복잡한 이 재판, 11월 15일과 25일을 모두들이 주목하는 1심 재판이지만 주목하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도대체 좀 빨리 나와서 이 나라 복잡한 문제들을 빨리 정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공정한 공의로운 법에 근거하고 이성과 양심에 근거한 바른 판결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는, 이 백성들을 혼란시키지 않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자, 이 혼란스러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 세상도 또 교회들도 온 교회,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리고 우리 속한 우리 합정동 교회의 현재와 미래도 둘째로 우리는 교회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비록 부족이 없지 않지만 일곱 금촛대 램프스탠드, 금 램프스탠드로, 금 램프로, 금으로 된 그런 램프와 같이 등불과 같은 등불에 됩니다. 금촛대로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간주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옷의 흉패와 견대에 있는 보석들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부족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이 여긴다.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보석 아니에요. 너무 부족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종이에요. 부족한 성도의 성도라고도 이름도 부끄러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부족한데요. 우리는 계속 부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십시오. 목사도 장로님들도. 저는 부족한 목사가 30년 일한다고 그렇게 조금 그렇게 하고 또 이미 잘 닦아놓으신 터전에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후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귀히 여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금촛대입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가 빛을 잘 발하도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이 합정교회 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 바른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있다. 금촛대 역할을 잘 하도록 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무시하실 것입니다. 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셋째로 우리는 특히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촛대다, 등대다, 램프다, 램프스탠드다.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무슨 뜻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행이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 착하게 해줘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은 착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되십시다. 전도와 선행으로 오늘도 수요전도대 멀리서도 저 창동에서도 한 시간 반 차 타고 온 분도 계셨고 예. 강남에서도 한 시간쯤 복잡한데 예. 오신 분도 계셨고 그러던데 힘써 또 저 멀리서들도 많이 왔어요. 전도와 선행으로 또 지식과 의와 선의 빛을 기쁨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조금이라도 비추는 그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와 세상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또 교회의 존귀함을 깨닫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잘 세워나가는 교회를 없인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며 또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영광을 바라보고 주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줄을 깨닫고 세상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의 섭리의 역사이며 또 교회의 모든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 낭망치 말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존귀함을 교회의 존귀함을 깨닫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잘 세워나가는 후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선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